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목사님 예언이 금방 이루어지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정말 더웠는데 진작에 좀 예언할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머지않아 정말 올해도 추울 때가 오고 또 한 해가 벌써 이렇게 흘렀나 하면서 연말에 또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리하는 때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여러분 물 흐르듯이 쭉 흘러가고 있지요. 근데 우리들은 현실에 붙잡혀 살다 보니까 그 흐름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른으로 이렇게 이만한 키, 이만한 몸무게, 이만한 지식, 소유 이런 걸 다 가지고 딱 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는 요만한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나중에는 많이 늙고 기력이 떨어진 상태로 있다가 우리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께 가게 되는데 뭐 그게 수천 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고 불과 몇십 년 안에 그 변화를 다 경험하는 거죠. 갓난아기에서부터 노년이 되기까지 그게 엄청난 변화죠. 갓난아기는 정말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랬던 사람이 나이가 좀 들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 되고 아나무인처럼 살고 또 못할 짓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천년만년 살 것 같이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꼬부러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기력해지고 세상으로부터 잊혀지는 그런 존재, 참 보잘것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불과 몇십 년 사는 인생도 이제 그런 시간 속의 변화만 겪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정하지도 못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공식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태어나서 죽는다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는 거죠. 제가 아는 예전에 어떤 권사님께서는 평안도에서 출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그 옛날에 결혼을 하셨는데 그 신랑 되시는 분이 만주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주, 옛날엔 봉천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심양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거기 사시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조선족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지금도 가보면 거기 조선족 거리가 있고 거기 서탑교회라고 우리 조선족들이 많이 모여있는 유명한 교회가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도 그 서탑교회에 다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그 서탑교회가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갔을 때는 우리 조선족 성도가 한 5천 명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문화혁명 기간에도 그 목사님이 굴하지 않고 투옥당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 권사님도 옛날 일제시대 때 그 이제 봉천 심양에서 그렇게 사셨어요. 아마 그때만 해도 또 거기서 계속 사실 거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전혀 예상 밖에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 광복을 맞이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중국은 모택동 천지가 되니까 거기 더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오셔서 인천 쪽으로 들어오셨다고 그래요. 인천 쪽으로 들어와서 여기 서소문 입구에 지금 현재 서소문 교회가 있는데 거의 무슨 유명한 여관이 있었다고 그러고 이제 거기서 또 한동안 사시다가 옮겨간 데가 서울역 옆에 여러분 염천교 다리 아시잖아요. 그 염천교 다리 밑에 뭐 거지들도 많이 살고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또 그 근처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오신 분들이 다 성도들이니까 우리가 예배 초소를 하나 준비하자. 그래서 거기 염천교 이름에서 교회 이름을 정해가지고 염천교회 이렇게 했어요. 제가 전도사 갔던 교회가 그 염천교회거든요. 근데 제가 전도사, 전임 전도사, 부목사 이렇게 했던 그 교회는 이름은 염천교회지만 제가 갔을 때는 염천교 다리 밑에 있지는 않았고요. 여기 남영동 가는 가롤동 서울역에서 좀 내려가다가 그리로 교회를 이전해서 있을 때 제가 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 가서 파트타임 전도사부터 할 때 그 권사님을 거기서 뵀어요. 연세가 높으신 권사님이시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그 뭐 오빠도 독립유공자고 뭐 아버지도 독립유공자시고 이제 그런 집안이신데 제가 그 권사님 생각을 하면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게 제가 그때 26살 정도 됐는데 매주일 주일 오후 한 서너 시 되면 저를 불러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가면은 그 권사님들이 모여 있는 기도방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기도방의 대장처럼 많은 권사님들하고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그 교회 뒷골목으로 부르는 겁니다. 교회랑 담벼락 사이에 좁은 뒷골목으로. 그럼 왜 부르시겠습니까? 젊은 전도사가 저녁도 못 먹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집에 기숙사, 신학교 기숙사 가면 배고프겠다고. 그래서 권사님이 까만 비닐봉지에다가 빵하고 우유하고 이렇게 챙겨가지고 꼭 주셨어요. 근데 그걸 늘 치마 속에서 꺼내주셨어요. 참 옛날 할머니들은 진짜 아마 어디 꿍쳐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 꿍쳐가지고. 제 짐작은 그 기도방에 권사님들 잡수시라고 누가 드린 거를 아마 꿍쳐가지고 나오셔서 절 주신 거 아닌가. 그 권사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죠. 제 이 통통한 볼의 일부는 그 권사님 빵으로 된 겁니다. 아 그런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가신다는 거예요. 아, 연세가 그렇게 많은데 어딜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막내 아들이 브라질 이민 간다고. 아 그래가지고 막내 아들 따라서 브라질 가시는 거예요. 참 제 마음도 좀 그렇더라고요. 야, 이 어른이 이 연세에 브라질을 가셔. 여기도 뭐 자녀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막내 아드님 따라서 브라질 이민을 가셔서 거기서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평안북도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만주 가시고 거기서 또 인천에 들어와 살다가 염천교 다리 밑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도 몇 군데 옮기다가 맨 마지막에 가신 데는 브라질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평안북도에서 태어나가지고 꽃다운 처녀 시절 자랄 때 나는 브라질에서 천국 갈 거다 이걸 아셨겠어요? 아마 그 권사님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의 인생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 살았잖아요. 근데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하란을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줄 아브라함이 뭘 알았겠습니까? 본인이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인생이 그렇게 흘러간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읽을 때 어떤 초점에서 읽느냐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 지상명령. 그래서 거기 베드로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나중에 사울이 바울 돼서 1차 2차 전도여행 다니는 뭐 그런 얘기들이 쭉 전개되고 28장에는 바울의 일행이 로마에 도착하는 데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선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읽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 가서 말씀을 전했구나,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선교라고 하는 맥락을 붙들고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는데 언젠가 제가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읽었더니 이게 선교라는 주제만 가지고 읽을 게 아니고 그게 바울의 인생 이야기다. 바울의 인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초점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게 아주 다르게 좀 색다르게 보일 수 있다 하는 게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사도 바울은 본래 아시아 쪽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 왔을 때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됐는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 환상을 본 다음에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인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인정한다는 게 그 우리 찬양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나의 마음을 얹어서 이제 포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건너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게도냐 사람들을 이제 돕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립보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 그래서 이제 여기 16장은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시는 이제 그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신서 중에 빌립보서가 있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아름다운, 사도 바울을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교회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를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는 좀 특별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그 로마 황제들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거기 그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우구스투스 그 사람이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데 나중에 아우구스투스로 이렇게 높여진 거죠.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의 뜻은 위대한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명실상부한 황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역사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황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아우구스투스부터 실질적인 황제였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이전에는 로마가 어떻게 통치되었나 하면은 공화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원로원이 있어가지고 거기 많은 원로 귀족들 그들이 모여서 이제 거기서 같이 논의해가지고 다스렸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본 그 율리어스 카이사르 시저라고도 보통 부르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일찍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시저 율리어스 카이어스는 BC 100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 공화정을 해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도 황제가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로마의 실권을 장악했던 것은 언제냐 하면 BC 49년입니다. 그러니까 BC 100년경에 태어났으니까 한 50살쯤 됐을 때 로마 전체를 틀어준 거죠. 물론 그는 황제는 아니었어요. 그냥 장군으로서 권력을 장악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오래 권좌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BC 49년경에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5년 후쯤 됐을 때 그가 이제 암살당하는 거죠. BC 그때가 44년경이에요. 폼페이라는 곳에서 어떤 극장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럽니다. 원로원에 소속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겠죠. 왜냐하면은 원로원의 그 권한을 축소하고 황제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를 죽이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많은 원로원 귀족들이 그냥 때로 달려들어 가지고 그 시저를 찔렀는데 23번인가 뭐 찔렀다. 참 잔인하게 살해된 것으로 나와요. 근데 그 찌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들같이 여겼던 브루투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브루투스 너도 이런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카이사르 시저가 죽고 나서 그러면 나라가 조용했을 리가 없죠. 둘로 나눠져 가지고 엄청난 내전이 벌어졌는데 그 내전이 한 2, 3년 동안 치열하게 막상막하로 전개됩니다. 이 시저를 죽인 세력들이 어디를 장악했느냐 하면은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을 중심으로 그 튀르키예 그 지역을 장악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빌립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의 본거지 중에 아주 중요한 곳이 그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큰 세력이 포진해가지고 맞서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로마시를 중심으로 한 곳에는 새로운 세 사람의 지도자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또 군세를 모아가지고 충돌하는 거죠. 그 카이사르를 죽인 그 이쪽 세력에 맞서서 새로운 이제 세력을 형성했던 그 세 명의 지도층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최초의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 그 아우구스투스라고 높임받았던 그 사람이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클레오파트라를 사랑했던 안토니우스 장군도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죠. 어쨌든 한 3년 정도 이렇게 두 세력이 치열한 내전을 벌였는데 이쪽 세력이 카이사르 시저를 죽인 세력을 결정적으로 물리치고 로마를 다시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과정을 통과해가지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고 높임을 받으면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됐을 때 천하로 명령을 내려서 다 호적해라. 그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셨다가 탄생하신 거예요. 어쨌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또 하냐 하면은 빌립보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빌립보는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 카이사르를 죽인 사람들의 핵심 본거지였었는데 BC 42년에 양대 세력이 대충돌을 해가지고 결정적 승리를 이쪽 사람들이 얻은 곳이 이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빌립보는 그 다음부터 로마를 장악한 그 세력에 의해서 굉장히 특별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치 그 카이사르 시저를 죽인 반란군과 같은 이 세력을 우리가 빌립보에서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혔다. 빌립보가 우리의 위대한 승리의 그런 전쟁터였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을 그 이후로 특별한 대접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그리스 땅, 오늘날의 그리스 땅이 있었지만 이탈리아 본토처럼 취급해줬어요. 세금도 면제해주고 아주 특별한 혜택을 많이 주고 그래서 나중에 은퇴한 로마의 장군들, 높은 귀족들 그런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 빌립보로 많이 모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는 굉장히 번창했습니다. 거기 아주 의학을 잘 가르치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명문의과대학도 있었고 농업과 상업이 발전했고 로마에서 굉장히 이렇게 특혜를 주는 그런 특별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바울사도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렇게 성령께서 가로막으시고 그를 빌립보까지 가게 하셨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거를 선교 전략적 차원에 생각해보면 빌립보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쪽으로 뻗어나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이제 해보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특이하지 않습니까? 떠나 가고 이르니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거기 떠나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떠나 사모들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가고가 나오죠. 물론 그 사이에 직행한다는 말도 있긴 해요. 그거는 빼고 그냥 떠나 가고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다 동사인 것처럼 보여요. 떠난다, 또 간다, 이른다, 이게 다 동사인 것처럼 보이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요 이르니 이거는 전치사입니다. 에이스라는 전치사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동사로 번역한 거예요. 이른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 세 단어를 따가지고 떠나, 가고, 이르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떠나, 가고, 이르다라고 하는 요 단어들을 가만히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냐면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석상같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뭔가 움직임이 있잖아요. 떠나는 것도 동작을 말하는 것이고 가는 것도 동작을 말하고 이르니 이것도 동작을 말하잖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갓난아기에서부터 노년에까지 이렇게 시간 속을 이동하는 변화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여러분을 뵙고 내일 새벽기도 때 또 여기서 혹시 만나면 여러분 새벽기도까지 몇 시간이겠어요? 얼마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오늘 저녁에부터 내일 새벽까지. 그러면 오늘 저녁하고 내일 새벽에 우리가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약간 늙어가지고 내일 새벽에 올 겁니다. 약간 늙어가지고 내일 새벽에 오신다. 머리칼이라도 이만큼 더 휘어져가지고 내일 새벽에 오실 거예요. 가만히 멈춰있는 순간은 없어요. 우린 끊임없이 이동하는 건데 이동하는 거를 요 셋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떠난다, 가고, 그 다음에 이른다. 요게 무수하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요거를 다 합쳐서 이어놓으면 그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린 갓난아기 때를 떠나서 그 다음에 어린이 시간을 가가지고 통과해가지고 청년기에 이르니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요 한 사이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청년기를 떠나서 중년기를 통과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년기에 이르니 이런 식으로 요게 무수하게 반복돼가지고 그걸 다 이어서 붙이면 그게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요, 16장 맨 끝으로 한번 와보세요. 16장 맨 끝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또 가는 거예요. 계속 그 빌립보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빌립보를 또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라. 그래가지고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통과해가지고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데살로니가에 또 이르러. 거기도 또 이르러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을 분해해가지고 보면은 아주 단순해요. 떠나서 가가지고 어딘가 이른다. 근데 이르는 그곳이 이번에는 도착 지점에서 다시 출발 지점으로 바뀌어요. 또 거기를 떠나서 어디를 가가지고 또 어디에 이르고 그 거기서 또 좀 있다가 또 거기를 떠나서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장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시간에 대해서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은 구성되는 겁니다. 장소도 뭐 지금은 우리가 영락교회 예배당에 있지만 조금 있다가 마치고 나면 여러분 떠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운전을 하든지 지하철을 타시든지 해가지고 여러분의 댁에 또 이르실 것이고 근데 거기 계속 있진 않으실 거잖아요. 내일 아침에 또 댁을 떠나셔서 뭐 출근도 하시고 이게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그렇게 가요. 근데 제가 참 은혜를 받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가는 그 과정이 그 인생의 과정인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뭘까요? 선교의 과정이기도 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여기서 저기로 여기서 저기로 이렇게 이동해서 가면서 성경이 16장, 17장, 18장, 19장 계속 넘어가는데 그래서 28장에 로마에 이르는 데까지 오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리기를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읽으면 그가 복음 전도하는 얘기만 가득 찬 거로 보이지만 그러는 동안에 바울이 늙어가는 거거든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삶이 이게 선교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의 인생이 드러나 있는데 그 수십 년 세월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꾸러지고 변화된 그때로부터 사도행전 28장 그가 로마에 도착하는 그때까지 수십 년 세월이 흐른 거예요. 아, 이게 선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 바울의 인생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근데 제가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떠나서 가서 이르는 이 무수하게 반복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가로막으실 때만 해도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래서 도착한 곳이 빌립보인데 와보니까 빌립보는 굉장한 도시였던 거예요. 바울은 한 번도 빌립보에 와본 적이 없는 거죠. 와서 보니까 아까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 안에서도 아주 특별한 도시 그런 곳이 빌립보고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옥중에서 쓰신 편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였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하는지 바울이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에바브로 디도를 선택해서 그에게 선교 자금을 모아가지고 주면서 당신이 가서 바울 곁에 있으면서 바울을 도와드리세요. 바울이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바울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면서 사람도 보내고 물질도 보내주면서 바울을 위해서 늘 기도하던 그런 교회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선교적 인생의 과정에서 보면 언제나 따뜻한 위로가 느껴지게 만들어준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쪽에서 할 수 없었을 때만 해도 바울이 좀 마음이 상했었는데 빌립보에 와서 그분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준비하고 인도하는 대로 떠나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르기도 한다면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처음에 빌립보에 갔을 때는 아주 당황했겠죠.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는 곳이 있나 해가지고 강가로 나가요. 여기 기도하는 곳이라고 번역된 것은 프로슈케인데 이건 시나고개 회당하고는 좀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곳곳에 모여 살면서 그들은 여기저기다가 모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기도하는 곳으로 번역되었지 회당으로 번역되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 안에 대부분 다 있었습니다. 어떤 누구누구의 그 집에 딸린 무슨 회랑 이런데 야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회당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당은 아닐 거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해 보면 거기 여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지 거기 남자들 얘기는 없어요. 회당은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회당이 세워지려면 유대인 남자 최소 10명 이상 있어야 회당의 설립 요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강가에 여성들이 모여서 있는 여기는 회당은 아니었다. 그냥 프로슈케 기도하는 기도처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강이 두 갈래가 있어서 어떤 강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예전에 빌립보에 갔을 때 안내해 주시는 분이 여기입니다 하고 우리를 데려간 데는 너무 그냥 실개천 같아가지고 실망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뭐 이제 거기 가서 여기 루디아를 비롯한 유대인 여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곳에 사도 바울이 여기 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가 믿었다. 이 루디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고유한 이름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주장사를 하는 그 지역 여성들을 통칭하는 말로 생각해서 그녀의 본명은 따로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건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냥 교회 전승은 그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 갔을 때 루디아를 만났고 함께 기도하는 여성들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보내실 때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보내시지는 않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서 보니까 큰 사역에 힘이 될 만한 동역자가 될 만한 사람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루디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는 바울의 일행을 강권해가지고 우리 집에 머무세요. 오갈 데도 없는데 우리 집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래서 루디아가 강력한 복음의 동역자가 된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리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데로 보내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큰 협력자가 될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바울 일행을 그곳으로 가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떠나서 가고 이르는 일을 하는 동안에 주님의 일도 하고 우리 인생도 살아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가서 보면 루디아 같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홀로 산 적은 없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고 친구가 되어주는 이도 있고 우린 그런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살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이런 인생의 과정을 밟아 나가게 될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강가의 기도처를 만나게 하실 것이고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또 거기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그곳을 떠날 때가 되면 또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정하시고 그곳에 가면 또 다른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이룰 곳은 영원한 천국인데 그 천국에 이르는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여기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와 몇 명의 여성들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반복되다가 우리 생의 맨 마지막에 도착할 곳이 저 천국이라고 할 때 천국에 이르니 거기서 누굴 만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에요. 거기는 다시는 떠나는 일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가 우리의 최종 목표 지점이고 거기 도착해서 주님의 품에 안기면 주님 또 떠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소리는 안 하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저도 이제 목사로 몇십 년을 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대학 다닐 때는 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저의 그냥 평범한 삶을 떠나서 장신대학교 기숙사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신학생의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역지로 도착했던 곳은 아까 말씀드린 그 염천교 다리 밑에서 만들어진 그 염천교회에 이제 가서 또 있다가 또 거기를 떠나서 그 다음에 또 부산에 가가지고 거기 이른 거죠. 거기 도착해보니 부산에 처음 왔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마치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한 것 같은 심정으로 저도 거기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은 루디아를 준비해 두신 것처럼 거기도 귀한 분들을 많이 준비해 두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새파랗게 젊은 목사 그땐 새마을로 타고 가는데 짐은 트럭으로 보냈고 저희 가족은 새마을로 열차를 타고 이제 내려가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하고 안수집사님 한 분이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간다고 서울에 오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제 우리끼리 타고 가도 되는데 일부러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때 새마을호가 한 4시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열차에서 이렇게 내려서 이제 플랫폼에 나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플랫폼에 성도들이 한 20, 30명 저 바깥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플랫폼에 기차 내리는 데까지 와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연세가 높으신 노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이 허벅지 아래 다리가 없거든요, 한쪽이. 그래서 의족을 끼고 다니시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무척 불편하셔요. 의족을 끼고 또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간신히 다니는 분인데 그때는 에스컬레이터도 없을 텐데 그 노장로님이 계단을 내려와가지고 젊은 목사, 손자 같은 목사를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아, 여기 이렇게 귀한 분들이 계시구나.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생전 처음 와보는 부산이라고 하나님 원망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여기 귀한 분들을 기다리게 하셨구나.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을 때도 뭐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 장로님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장로님 사는 댁이 한 시간은 좋게 걸려요. 그 먼 데서 두 네 분이 오시는데 그래서 이제 명절 때 설 같은 때 되면은 우리 애들 데리고 그 장로님 댁에 가서 세배시켰어요. 너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다. 이젠 다 두 내외간에 돌아가셨고 그 며느리 권사님이 또 이렇게 연락도 가끔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데요. 여러분 거기가 또 이렇게 이르니 거기서 그런 분들을 만났고 또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거기를 떠나게 하셔가지고 영락교회에 이르니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페이지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가면서 늙어갔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는 청년 사울이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이제 중장년을 다 넘어가는 그런 늙어가는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이 그렇게 이어지면서 그의 인생 속에서 복음의 역사도 활발하게 일어나서 그가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또 계속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이동해서 늙어가고 또 살아가면서도 또 예배 드리고 또 교회 와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저는 오늘 저녁에 예배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인생 속에 사도 바울의 일행을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마음을 포개어서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께서는 떠날 때를 알려주실 것이고 이를 곳을 알려주실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서 영원한 천국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그들은 도착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떠나서 어딘가를 지나서 그 다음 자리에 또 도착하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러면서 가나안을 향해 조금씩 조금씩 나갔잖아요. 그들의 그 모습이 바울이 살아간 모습이고 그게 또 선교의 과정이었고 오늘 우리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 삶 전체를 조망해 보기를 원합니다. 태어나서 오늘까지 지나간 수십 년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셨나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인생을 통으로 전체로 바라보면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막 이러지 말고 전체로 보면 우리 삶을 디자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사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 나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됐다, 이제는 더 떠나지 않아도 되는 종점에 도달했어. 내가 그동안 오면서 거둔 열매가 참 많아. 이거 전부 창고에 쌓았더니 막 창고가 넘치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실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떠날 때가 됐다 그래도 떠나지 않고 가라고 그래도 안 가고 버티고 거기 이르러서 뭘 하라고 그러는데도 거기는 싫어요 이렇게 하면서 사사건건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가 많으니 그 우리 인생도 거칠게 만들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도 없는, 그렇게 되면 참 우리 인생이 고단한 거죠. 저는 물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 성취되시기를 축복하고 그 과정을 통해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81년 역사도 결국 그와 같이 설명될 수 있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 모든 순간에, 떠나는 순간에도, 어딘가를 가는 순간에도, 어디에 이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동을 느꼈어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조금 아까 불렀던 찬송이 어떻게 시작되죠?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평소에 잘 안 부르는 찬송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찬송과 가사가 의미심장해요. 좀 곡이 좀 부르긴 어려워요, 그죠? 나는 갈 길 모르니 이러는데 진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교의 과정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갔는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젊었던 사울이 나중에는 노년기에 바울이 되었고 또 한창이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순교자 베드로가 되는 시기에 이르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 모든 과정이 떠나서 가서 이르는 것의 반복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애 또한 그러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따라갈 때 복음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순종하여 따라가는 믿음 주시고 눈앞의 일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우리 인생을 전체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